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대학인 MIT에서 아무도 2년간 풀지 못한 수학 문제를 단숨에 풀어버린 천재 청소부 윌 헌팅. 그런 그에게 풀지 못한 숙제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양아버지에게 학대당한 거였죠. 그에게 심리치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윌.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윤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7년에 개봉한 거스 벤센트 감독의 영화 굿 윌 헌팅입니다. 해석하자면 좋은 사람 윌 헌팅, 선의를 찾아서 등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주인공의 이름이 윌 헌팅, 맷 데이먼이 맡았습니다. 굿 윌 헌팅은 어릴 적 상처로 마음을 꽁꽁 닫아버린 천재 청년 윌 헌팅이 자신의 삶과 사랑에 대해 진심의 눈을 떠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옥 같은 대사와 감동적인 장면으로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상처의 극복, 친구와의 우정, 참된 스승과 교육의 모습 등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인데요. 굿 윌 헌팅,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MIT. 수학교수 램보가 강의를 마치며 난해한 수학 문제를 칠판에 적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 누군가 문제를 풀었고 램보는 신기해하며 풀이를 쓴 사람이 누군지 묻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죠. 의문의 풀이가 계속되길 수차례 램보는 복도를 지나가다 젊은 청소부가 칠판에 뭔가 적고 있는 걸 보는데요. 램보는 칠판에 낙서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며 청소부에게 다가가는데 청소부는 욕을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칠판을 본 램보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짓죠. 청소부가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부의 이름은 윌 헌팅. 한번 기억한 건 절대 잊지 않고 복잡한 연산도 순식간에 해내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불우한 성장 환경과 어린 시절의 학대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배움이 짧고 막 나가는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날마다 술을 마시거나 놀러다니며 지내는데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하버드생 스카일라와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스카일라의 솔직한 애정이 윌은 부담스러워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때마침 윌은 사고를 쳐 수감되고 램보 교수는 윌의 재능을 아깝게 여겨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윌을 빼내줍니다. 보석의 조건은 램보를 대동하고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거였죠. 윌이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삐딱한 태도를 고수하는 탓에 정신과 의사들도 다들 기피합니다. 램보는 결국 자신의 대학 동기인 션 맥과이어 정신학 교수에게 윌을 맡기는데요. 윌은 션 앞에서도 엇나가게 일쑤였어요. 션을 화나게 하려고 잔뜩 날카로운 막말을 던지는데 션은 능란하게 대꾸하다가도 윌이 죽은 아내를 모욕하는 순간은 참지 못합니다. 션과 윌의 상담은 계속됩니다. 션은 윌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잔뜩 가시를 세운 걸 알고 끈기 있게 윌과의 상담을 이어가는데요. 윌은 그동안 자신이 만나온 어른들과는 다른 너그럽고 진실한 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션은 사적인 이야기를 해주며 윌이 재능을 방치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돋아줍니다.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알아가는 것에 두려워 스카일라에게 이별을 통보한 윌은 션에게만은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굿 윌 헌팅의 주제곡이죠. 메인 타이틀곡이었습니다. 데니 엘프만의 곡이었고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공동으로 각본을 쓴 이 영화는 실제로 맷 데이먼이 하버드 대학 재학 시절 과제를 기초로 해서 보스턴의 빈민가에 사는 유년 시절의 상처로 인해 방황하는 20살의 수학 천재 윌 헌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인정받는 영화지만 제작 당시 무명이었던 청년 배우 둘이 쓴 시나리오가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제작사를 돌아다녔지만 선뜻 맷 데이먼을 주연으로 쓰겠다는 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미라맥스에서 제작이 추진됐지만 연출권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죠. 거스 벤센트가 연출을 희망했고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도 거스 벤센트를 지지했지만 미라맥스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심지어 하비 와인스틴은 거스 벤센트의 감독료를 형편없이 낮췄지만 거스 벤센트는 굴하지 않았고요. 하비 와인스틴이 멜 깁슨, 마이클 만, 얀 스베락 등과 연출권을 협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메가폰은 거스벤 센트에게 돌아갔죠. 다행히 영화 굿윌 헌팅이 공개된 뒤에 전작들로 평가가 낮아져 있던 거스벤 센트는 명예를 회복했고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은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과 시나리오에 대한 감각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맷 데이먼이 고등학생일 때 이웃이자 사회학자인 하워드 진의 교육관에 감명을 받아서 대본을 썼다고 하는데요. 관대하고 끈기 있는 교수 션 맥과이어의 모델이 하워드 진입니다. 굿윌 헌팅은 건강한 자립과 성숙한 어른의 필요를 다시금 새기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The Water Boys의 Fisherman's Blues, 어부의 블루스, 굿윌 헌팅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Tumbling on the seas, far away from dry land and its bitter memories, casting out my sweet life with abandonment and love. Now the ceiling bearing down on me, save the starry sky above with light in my head. You in my영화 굿윌 헌팅이 빛을 더한 건 실력파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의 참신한 연기 외에도 아내를 잃은 슬픔을 지닌 슌 맥과이어 교수 역으로 그의 생애 처음으로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로빈 윌리엄스도 있죠. 또 그 외에 브레이킹 더 웨이브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했던 램보 교수 역의 스텔란 스카스가드, 영국에서 건너온 실력파 여배우 미니 드라이버, 벤 애플렉의 친동생으로 To Die For에서 악동 역할을 맡았던 케이시 애플렉에 이르기까지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훌륭한 정극 연기에도 불구하고 코미디 배우로의 이미지가 강했던 로빈 윌리엄스에겐 죽은 시인의 사회에 이어서 이상적인 멘토 역할로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죠. 랭보 교수 역할로 호연을 했던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아미스타드와 본 작품에 동시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였고요. 이후 다양한 감독들의 러브콜을 받게 됐습니다. 스카일라 역의 미니 드라이버와 맷 데이먼은 영화가 완성된 후에 실제로 사귀기도 했지만 금방 헤어졌다고 하네요. 감독인 거스벤 센트와 맷 데이먼은 15년 뒤에 영화 프라미스드 랜드라는 작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윌의 친구 척키 역의 벤 애플렉도 담백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 초기에는 몇몇 제작사에서 당시 맷 데이먼보다 먼저 이름이 알려졌던 벤 애플렉이 주연을 맡을 걸 원했다고도 하네요. 션의 사무실에 있던 그림은 감독인 거스벤 센트가 직접 그린 거라고 합니다. 2014년 로빈 윌리엄스 사망 당시 굿윌 헌팅에서 션이 윌을 데리고 갔던 보스턴 공원 벤치는 잠시 로빈 윌리엄스의 추모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하는데요. 굿윌 헌팅을 기억하는 많은 관객이 로빈 윌리엄스를 기리며 벤치에 온갖 것들을 두고 갔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에 스카일라를 붙잡으러 갈 테니 교수님이 대신 잘 말해달라는 윌의 편지를 읽은 션은 망할 녀석, 나를 따라하다니 라고 중얼거리는데요. 이 대사는 로빈 윌리엄스의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명장면이었죠. 죽은 아내의 방귀 뀌는 습관에 대해서 말했던 션의 대사 전체도 로빈 윌리엄스의 애드립이었다고 하네요. 노래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Good Will Hunting 중에서 Luscious Jackson의 Why Do I Lie? 왜 내가 거짓말을 하나요?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Good Will Hunting 함께하고 있는데요. 윌의 천재성을 놓고 벌이는 두 교수의 다른 접근은 교육과 스승의 올바른 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의 천재성을 발견한 MIT의 수학 교수는 윌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성공적인 사회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늘 성공을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해왔던 자신처럼 수학적 재능을 활용해서 사회에서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한때 같은 수학천재였던 지금은 가난한 교수의 길을 걷는 쇼는 윌의 천재성을 다르게 봅니다. 쇼는 윌이 책 몇 권을 보기만 해도 줄줄 늘어놓을 수 있는 지식들을 죽은 지식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직접적인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되길 원하죠. 끊임없이 그의 내면을 일깨우며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죄책감을 없애서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으로써 쇼는 윌의 진정한 스승이자 정신적인 친구가 되죠. 음악 듣고 옵니다. 굿 윌 헌팅 중에서 엘리엇 스미스의 Say Yes, 그렇다고 말해요.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I'm in love with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a girl who's still around the morning after. We broke up a month ago and I grew up. I didn't know I'd be around the morning after. It's always been wait and see, a happy day, and then you pay and feel like shit the morning after. Changed around and instead of falling down I'm standing up the morning after. Situations get fucked up and turned around sooner or later. I could be another fool or an exception to the rule. You tell me the morning after. Crooked spin can't come to rest. I'm damaged bad at best. She'll decide what she wants. I'll probably be the last to know. No one says until it shows. See how it is. They want you or they don't. Say yes. I'm in love with the world. 영화 굿윌 헌팅에서 윌이 청소부로 일했던 곳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인데요. MIT라고도 불리는 이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19세기 중엽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연방정부의 토지를 기증받아 공익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랜드그랜트 대학으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외국 유학생에 상관없이 가정 형편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해주는 학교인데요. MIT의 2018년도 신입생 지원 현황을 보면 무려 2만 1,700여 명이 지원해 이 중 불과 1,400여 명만 최종 입학 허가를 받으면서 6.7%의 입학률을 보였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하면 과학 전문 학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MIT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과학, 공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 그치지 않았고 종합대학의 성격으로 변모해왔다고 합니다.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폴 셰무얼슨 교수와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놈 촘스키 교수 등 저명한 인문학자들이 수십 년간 MIT에 몸담으면서 MIT의 인문사회학 분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MIT 졸업생 중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해 보잉사나 노스롭 그루먼 등 민간 항공산업과 방위 분야, 컴퓨터, 금융, 교육 등 각계각층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How can you mend a broken heart? 실연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알 그린이 부릅니다. 영화 굿윌 헌팅 중에서 들어보시죠.
Think of younger days when I lived for my life. Was everything a man could want to do? I could never see tomorrow. I was never told. Tell me how can you stop the sunshine? What makes the world go round?
영화 굿윌 헌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탄탄한 연출과 각본, 그리고 뛰어난 연기력이 더해진 작품 굿윌 헌팅은 2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는 대흥행을 거뒀습니다.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세대를 관통하는 명작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죠. 이 영화는 미국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해 9개 부문에 후보 지명됐고요. 최우수 남우 조연상과 최우수 각본상 2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또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100편 중에서 53위에 선정됐다고 하네요. 감독의 명작으로 꼽히는 굿윌 헌팅은 영화의 배경이 된 보스톤의 아카데믹한 분위기에서부터 서정적이고 감미로운 영화음악, 여러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한 탄탄한 각본, 명감독의 연출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관객의 감동을 자아낸다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굿윌 헌팅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주인공 친구놈이 가장 멋졌다. 충고보다는 위로가 필요할 때.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영화다. 정말 가치가 있다. 천재적인 재능도 좋겠지만 슌 같은 인생의 멘토가 있다면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했다. 청소년기를 끝내가는 시기에 모든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버라이어티 평론가는 맷 데이먼이 천재성을 다뤄야 하는 청소부로서 정신치료의 도움을 통해 젊은 관객들과 화합을 이뤄냈다라고 호평했고요. 타임아웃 평론가는 이 영화는 조심스럽게 촬영됐다. 특히 맷 데이먼은 굿윌 헌팅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앤드류 도널즈의 Somebody's Baby, 누군가의 아기, 굿윌 헌팅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Watch me.
Somebody's baby. I said she must be somebody's baby. Well, all the guys on the corner stand back and let her walk on by. I said she must be somebody's baby. I said she's got to be somebody's baby.
Hunting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쇼니 처음 위를 만났을 때 자신의 죽은 아내를 모욕하는 말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는 벤치에 앉아 두 번째 만남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너에 대해 말해야 돼. 네가 누군지. 그렇게 하면 나도 관심을 갖고 널 대해줄게. 근데 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너 스스로 무슨 말을 할지 겁내니까. 네가 선택해, 윌. 그리고 윌이 사랑하는 스카일라를 떠난 이유가 완벽한 여자이지만 시간이 가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싫다고 말하는데요. 윌의 말을 들은 쇼는 우리는 언젠가 곁에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문제고 인간은 원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남녀의 친밀감이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모르는 게 없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법이라고 말해줍니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윌 헌팅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처키 슐리반이 어느 날 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후에도 여기서 막노동이나 하고 있으면 널 가만두지 않겠어. 넌 우리에게 없는 재능을 가졌어. 이건 널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50대가 다 돼도 나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넌 당첨된 복권을 깔고 앉았는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 최고의 날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어느 날 윌의 집 문을 두드렸는데 윌이 인사도 없이 사라졌을 때라고 합니다. 자신이 배운 건 없어도 안녕이란 말도 작별의 말도 없이 윌이 떠났을 때 행복할 거라는 걸 안다고 말하죠.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척키는 사실 윌 자신보다도 윌을 잘 아는 친구였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굿윌 헌팅 중에서 엘리엇 스미스의 No Name Number 3, 이름 없는 곡 3번 듣고 오시죠.
Miles for me. I turned off the light. So come on, night. You're a witness. You see. Good old fashioned fight. So come on, night. Everyone is gone home to oblivion. Home to oblivion.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쇼니라는 진심으로 그를 대하는 한 멘토를 만나 거칠기만 하던 윌 헌팅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는 영화 굿윌 헌팅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가 끝날 때 흐르던 곡이죠. 스카일라에게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에서 흐르던 노래입니다.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 불행을 그리워하나요?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I'll fake it through the day with some help from Johnny Walker Red. Send the poison rain down the drain to put bad thoughts in my head. I've seen in a magazine.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희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요.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선임 부사장 겸 회장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인 여성 낸시 리 씨를 소개합니다. 지난 2012년 7월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란봉 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란봉 악단의 창단 시범 공연에서 백설공주 만화를 배경으로 곰돌이프, 미키마우스 등 미국 디즈니 만화에 등장하는 깜짝 캐릭터가 등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조선 대백과 사전은 이 회사의 창립자인 월트 디즈니에 대해 미국의 영화 연출가, 미술가, 영화 제작자로 미국의 만화 영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점도 눈에 띕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여러 대기업 중에 북한이 공공연하게 소개한 월트 디즈니사. 이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선임 부사장 겸 회장 비서실장이란 임무를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 여성이 맡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낸시 리 씨의 인생 여정과 일에 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Yes. 안녕하세요. 이미나 영어 이름으로 낸시 리입니다.
I am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요. 월트 디즈니사에서는 11년 넘게 일했습니다. 복잡한 얘기지만 저는 지난 6년 동안 월트 디즈니의 최고 경영자인 밥 아이거 씨의 비서실장으로 일했습니다.
직함이 선임 부사장 겸 회장 비서실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So a chief of staff role is a little nebulous.
비서실장이란 역할은 좀 모호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목표나 회의와 관련해 상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회의 대상이 누군지, 하루 일정과 특정한 일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 일을 정말 좋아하게 된 것은 디즈니는 매우 큰 회사이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 경영진의 관점에서 최고 경영자와 다른 사람들이 회사 일을 다루도록 도울 수 있어서예요. 예를 들어 디즈니가 2019년 21세기 폭스를 인수했을 때 많은 임원이 새로 디즈니에 왔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회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정말 즐거웠죠.
아, 네. 그런데 언제 또 어떻게 이 디즈니사에 들어가셨나요?
Yeah, it's somewhat of a funny story.
네, 사실 재밌는 얘기예요. 저는 2011년에 디즈니에 왔습니다. 원래 뉴욕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인재를 구해 회사와 연결해주는 헤드헌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디즈니 기업 전략 그룹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로 날아가 인터뷰했죠. 인터뷰를 잘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채용돼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5년 동안 디즈니의 기업 전략 그룹에서 인수 합병을 담당했는데요. 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루카스 필름 인수였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죠. 그 5년 동안 회사와 사업에 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안에서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최고 경영자의 비서실장 자리가 났어요. 당시 제 상사가 그 직책 후보자로 저를 지명했죠. 그리고 인사팀장과 인터뷰했는데 다음 단계로 갈 만큼 잘했고 두 번째 인터뷰로 밥 알거 최고 경영자와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전 그때 무척 긴장했었어요. 전에 밥 알거 CEO를 몇 차례 만나 발표한 일이 있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준비했죠. 디즈니에서 한 일과 제가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 서로 다른 일을 어떻게 배우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거 CEO는 제가 준비한 것들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저의 성장 배경이나 제가 좋아하는 일, 마지막 휴가는 어디로 갔는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이런 질문만 하더라고요. 아이거 CEO가 자신의 비서실장으로서 인격적인 연결고리가 있는지, 잘 지낼 수 있는지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는데요. 당시에는 그의 질문에 당황했었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준비하지 않은 질문만 받으셨네요. 그런데요, 이 월트 디즈니사에 들어가고 싶었던 개인적인 이유라도 있었나요?
No, I did not. I did not. I grew up sort of away from.
아니요. 물론 영화나 그런 종류의 것들을 좋아하지만 이 회사의 열렬한 팬도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서부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회사, 디즈니 같은 상징적인 회사에 관해 배우고 그런 면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볼 수 있는 약속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쉬웠죠. 변화에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디즈니사 같은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소식은 뉴스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이거 회장이 디즈니를 떠났던 적이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낸시 씨한테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It's been an adventure. For sure. So...
확실히 모험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요. 거의 6년 동안 비서실장으로 일한 후에 디즈니를 그만뒀거든요. 작년 3월,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밥 아이거 회장이 디즈니에서 은퇴했을 때 저는 그가 시작한 투자 회사로 함께 떠났습니다. 작은 회사였는데 그를 돕기 위해서였죠. 거의 7, 8개월 동안 그 일을 하다가 아이거 회장이 디즈니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작년 11월이니까 불과 몇 달 전이죠. 사실 당시 일은 무척 재밌었어요. 베버리 힐즈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밥과 저 그리고 일을 도와주는 다른 직원 한 명뿐이었어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신생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을 만났고 다양한 설립자, 기업가와 신생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우 성취감을 주는 일이었고요.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많은 것을 배웠죠. 지난해 추수감사절 직전에 아이거 회장이 디즈니를 다시 운영하라는 전화를 받기 전까지 우리의 계획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럼 주제를 좀 바꿔보죠. 낸시 리 씨가 한인 2세시죠?
Yes,
네, 저는 사실 미국령 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1970년대 현대건설에서 일하셨는데 회사에서 괌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인데요.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언니가 1973년에 괌으로 갔고 저는 1975년 그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제 모국어입니다. 열대 낙원에서 멋진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부모님께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하면서 괌을 떠나서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저희 자매는 한국어도 몰랐고 한국에 관해 아는 게 없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1984년의 일이었죠. 저희는 국제학교에도 다니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우리 세 자매를 한국 공립학교에 보내셨거든요. 아, 첫날 4학년 수업에 들어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께서 제 책상을 가리키면서 여기 앉아서 이 친구가 하는 걸 베끼세요라고 하셨는데 가장 똑똑한 학생 옆에 저를 앉히셨죠. 그 친구의 도움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4학년을 넘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께 한글을 배워 정말 기초부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8학년까지 서울에서 4년을 살았어요.
미국에는 언제 돌아오신 건가요?
And then when my old was ready to
언니가 대학에 갈 때가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제 언니가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미국 미시간으로 이사를 했는데 완전히 또 다른 유형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한 지역은 시골이었는데요.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시작했어요. 영어가 제 모국어이긴 하지만 당시 영어가 너무 서툴렀기 때문에 ESL,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영어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한국 소녀 한 명과 흑인 학생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모두 백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를 돌이켜보면 그 경험이 제게 회복력을 길러준 것 같아요. 환경이 어떻든 새로운 일이든 뭐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느낌? 나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든 성공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죠. 저는 부모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만큼이나 또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다고요.
So after my very small high school in Michigan.
미시간에서 아주 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카고로 이사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 진학해서 환경학과 지구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솔직히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랐어요. 특별한 야망도 없었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이 로스쿨에 간다고 해서 저도 캘리포니아주로 가고 싶어서 그 주에 모든 로스쿨에 지원했습니다. 동부 해안에 있는 몇몇 학교에도 지원했는데 그중 하나가 조지타운 대학교였어요. 그리고 조지타운 로스쿨에 입학해 3년 만에 졸업한 다음 변호사로 일했죠. 그리고 DC에서 보스턴으로 이사하고 몇 년 동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것이 제 경력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7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던 중에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 왔어요. 로펌, 그러니까 법무법인 회사의 파트너가 되거나 다른 일을 할 궤도에 있다고 생각했고 장기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지금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순간이고 나중에 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MBA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경영대학원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투자은행 일을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것이 제 경력의 2단계였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즐거움 끝에 다시 일을 시작했고요. 몇 년 동안 뉴욕의 골드만삭스 은행에서 일하다가 헤드헌터로부터 디즈니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전화를 받았던 거죠.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을까요? 궁금합니다.
So, you know, lots of different twists.
제 얘기에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모든 것이 함께 모였다고 할까요? 법률, 은행, 전략 등의 경험을 이제 매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양한 직업에서 배운 기술을 오늘 제가 하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런 다양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다른 곳으로 우회하거나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제가 7년 만에 변호사 일을 그만둘 때도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뭐 하는 거야? 학교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제 엄마였어요. 제 엄마는 제가 충분히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한 번도 제가 내린 결정에 의문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제게 정말 놀라운 일이 됐고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실제로 걱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끝으로요. 한인 여성으로서 미국의 주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데요. 미국 내 한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끝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I think it only has room to grow and it
성장할 여지가 있고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게 믿어요. 한국 배우들이 연기하는 방식과 한국 드라마가 얘기를 풀어가는 방식에는 독특함이 있어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로맨틱 코미디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무엇이든 순수함이 있죠. 이제 넷플릭스와 디즈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진출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현지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더 많은 게 나오게 될 거예요. 음악이든 책이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이든 말이죠. 지금 그런 순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내 한류에 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낸시 리 씨는요. 워싱턴 DC에 소재한 APIA Scholars라는 비영리 단체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데요. 이 단체는 미국 내 최대 장학단체 중 하나로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장학금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와 해당 비즈니스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역할에 관한 교육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행시 이번 주는 우먼톡으로 낸시 리, 월트 디즈니사의 선임 부사장 겸 비서실장과의 대담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순서입니다. 오늘은 탈북 청소년으로 구성된 이 와글와글 합창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의 동혜원 기자입니다.
탈북 청소년, 탈북 2세 자녀들로 구성된 와글와글 합창단이 관객 앞에 서서 그것이 행복임을 이라는 곡을 합창하고 있습니다. 와글와글 합창단은 탈북 지원단체, 사단법인 둘이 하나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입니다. 2013년 2월에 만들어졌는데요. 천기원 교장은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처음 이 합창단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 북한에서 온 아이들 대부분 이제 누구에게 나서는 걸 너무 두려워해요. 태생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뺏긴 몰랐어요. 북한에서 오면서부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너무 이기주의였죠. 그래서 이 이기주의인 아이들, 자기 뺏긴 모르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타심으로 같이 올려가는 그걸 할까 생각하다가 또 우리가 상처받은 이런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음악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해야 되겠는데 합창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은 연습을 할 때도 집중하지 못했고요. 서로 장난치기 바빴죠. 그래서 지어지게 된 이름, 와글와글 합창단입니다.
합창이는 노래 잘하든 못하든 10명이든 20명이든 전체가 좋아, 화음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화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시작했었는데 음악성도 없고 왜 해야 되든 모르고 근데 이제 기초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엘토 파트, 뭐 소프론 파트, 소프나를 가르치면 저쪽 엘토에서 싸우고 있어요.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조용히 시키는 이쪽 가면 또 저쪽에서 싸우고 이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어느 방송국에서 와서 합창단 만들었다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싸우기만 하고 시끄럽다 와글와글이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와글와글 그리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 와글와글이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청와대 부시 대통령 올 때 세종문화회 안 가본 데 없이 모든 방송에 다 나가서 실력이 있는 건 아직 아닌데 이제 그 감동을 받고
처음 합창단을 시작했을 때는 음악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기원 교장은 아이들을 지도해줄 음악교사를 구했는데요. 그 당시 피아노를 전공한 김나래 씨가 봉사활동을 오게 되면서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때 연을 시작으로 지금은 둘이 하나에서 음악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기관에 찾아왔을 때 NGO 기관에 이제 저 일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었어요. 저 음악 수업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NGO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여기 학교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봉사부터 시작해야지 그게 제가 NGO 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 그러니까 자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름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와서 시작을 했었고요. 하다 보니 이제 여기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음악교사 김나래 씨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더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해서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오갈 데 없다가 한국으로 딱 들어왔는데 언어가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도 못 가고 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뭐 국제학교 뭐 이런 데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여기를 오는데 한국어만 따로 있어도 그거를 뭐 정말 체계적으로 뭐 1교시부터 매일 할 수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음악 수업을 걔네들을 해보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한국말을 잘하는 아이도 그렇고 얘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지만 이 음악 수업 안에서는 그냥 언어의 장벽이 정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악기랑 같이 이렇게 하니까 표정도 너무 밝아지고 평소에 전혀 웃지 않던 아이들도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좀 해소되는 걸 제가 좀 느낀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크게 될지 모르고 막무가내로 이제 그냥 가볍게 시작했는데 그게 좀 자리 잡아서 미국도 가서 공연도 하고 크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글와글 합창단의 입단 기준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음치어도 좋고요. 박치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김나래 교사는 이 합창단을 운영하며 가장 신경 쓰는 점에 관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이 아이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연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제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되고 이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곡부터도 아이들하고 의논 소통을 해서 네, 그런 곡으로 즐겁게 저희가 공연할 수 있게 이 의미를 퇴색되지 않게 그렇게 행복하게 애들이 노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뭐 홀로 아리랑이라든지 약간 그런 의미적인 거 그 나라는 또 곡이 있어요. 그 가사 자체는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이런 좋은 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다른 저희 학생들한테 맞는 또 곡을 받기도 하고 학생들이 그걸 반복해서 저희가 같이 들어보면서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곡들을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르면서도 어린 학생들도 울컥울컥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김나래 교사는 합창을 하며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무대에서 반짝반짝한 눈빛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고 합니다.
과정이라는 게 뭐 노래를 잘 부르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뭐 테크닉적인 이런 것보다 아이들끼리의 어떤 배려라든지 큰 학생들이 또 동생들을 챙겨서 그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화합이 되는 걸 보면서 네, 너무 감동적이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딱 무대에 섰을 때 앞에 지휘할 때 그 아이들 눈빛을 한번 쫙 보잖아요. 그때 그 전율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 행복감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사람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때 그 아이들이 막 제자들 얘기를 해요. 아, 뭐 안 틀렸어. 막 네, 그런 과정부터 무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그 순간순간 느끼는 감동, 뿌듯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와글와글 합창단의 조원혁 학생은 우리는 실전에서 더 강하다며 여러 노래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설명했습니다.
애들이 부르고 있는데 연습할 때 왁작지껄. 그래서 저희가 와글와글이에요. 네, 연습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실전에서는 은근 좀 해요.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은혜. 사실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은혜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목숨을 걸고 넘어온 또는 그렇게 넘어온 부모님들의 자녀니까 이 삶 하나하나가 은혜죠.
그러면서 조원혁 학생은 이 노래를 통해 자신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바랬습니다.
와글와글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 솔직히 지휘하는 사람도 힘들 거고 아마 와글와글 유지하는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런 노래를 통해서 진짜의 가치 또한 이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부르는 사람도 마음에 와닿아야 진정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둘이 하나 여기 있으면서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줘요. 근데 우리는 정작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적어요, 기회가. 그래서 이 노래가 우리가 서로 화합돼서 부를 수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현미 학생 또한 자신에게 가장 와닿는 곡이 은혜라고 전했고요. 다 함께 어우러지는 합창 속에 녹아드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은혜요. 그 일요일 날에 그때 가서 또 은혜라는 합창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듣다 보고 계속 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은혜 들어보니까 이 곡은 이렇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은혜라는 거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와닿았어요.
그리고 벌써 10년째 이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는 정혜은 학생은 자랑스러운 합창단이라며 친구들의 칭찬했고요. 공연을 통해 탈북민 인식 개선까지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탈북자라는 게 좀 좋게 느껴지는 사람들보다는 지금은 좀 안 좋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걸로 저는 느끼고 있고 솔직히 그래도 그런 편견을 우리가 깨고 싶은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끝으로 음악교사 김나래 씨는 실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부르면서 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일 큰 바람은 정말 그 노래 연습할 때라든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아이들이 정말 그냥 행복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 부르는 순간만큼 그 과정 안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